신앙의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열심히 설교는 듣지만 설교는 설교일 뿐 전혀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전혀 삶에 영향을 못 주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전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만 내면의 기쁨이 없이 그저 입에만 머무는 형식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삶의 실제적인 영역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는 설교일 뿐이다 하고 들으십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우리의 일상이 정지될 때 무엇이 제일 후회될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또는 사고로 우리의 일상이 정지될 때 우리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껏 즐기며 살지 못한 거? 또 잘 먹고 잘 입지 못한 거? 뭐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될까요? 이런 것들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순종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혹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의 담을 아무렇지 않게 훌쩍 넘어서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내 자존심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고집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어떤 나의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그냥 훌쩍훌쩍 넘겨버리는 것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존심과 고집은 이토록 맹렬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게 하고 밀치게 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앞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내 자존심이 더 강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순위를 매겨보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앞서려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가장 1순위는 뭐니뭐니 해도 자존심과 고집입니다. 그렇게 자존심들이 강한지 뭘 그렇게 자존심들을 내세우는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고집을 내세우는지 본인의 생각은 가장 우선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이 자존심과 고집을 제일 우선에 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 성경은 여전히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 삶과 생각에 적용치 못하는 능력을 아예 잃어버린 말씀. 내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내가 읽고 있지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내 생각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내 발걸음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능력을 잃은 말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모습이 발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의롭다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삶을 점검하는 날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저는 갑자기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삶을 점검하는 날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남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내가 말씀대로 나를 저 복종시키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정말 어렵지만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말씀에 대한 순종. 저는 그것이 가장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요. 사랑. 그래. 내 감정적으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시기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기에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랑 작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른 사랑을 실천했던 그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을까.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예배의 한 순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듣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배 중에 하나의 순서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조금만 설교 시간이 길어져도 벌써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정작 시간만 재고 있고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도 시간 겠다고 가르치고 있는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너가 아닌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고민하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 삶 가운데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지 혹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자연히 말씀과 삶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삶과 연결되지 않은 말씀 백날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삶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몇천 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겸허하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신앙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아주 암울합니다. 65년 역사 자랑할 만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지요? 그것이 뭘 이루고 있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지난주 성찬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랑하자.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뭐가 달라졌지요? 뭐가 바뀌었지요? 신앙과 삶의 불일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금식을 강조하고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그런 금식이 중요하다, 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금식은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식이 삶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회복, 성전의 건축을 다루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면 오늘 이 7장, 8장은 바로 내면적인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내면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7장과 다음에 보게 될 8장의 내용입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단락으로 오늘 본문은 나뉘어지는데, 먼저는 베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겟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왕 4년 9월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의 달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의 기준으로 평가 좀 보기를 원하면 거기서 플러스 3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3. 9월이니까 우리로 하면 12월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3으로 하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4년 9월, 바로 이때는 어떤 때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요. 하나님의 묵시와 환상을 받게 되고 그 세월이 2년 1개월 정도 지난 때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다리오 왕 4년 9월 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는지, 처음에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받잖아요. 8개의 환상을 받고 2년 1개월 정도가 지난 때에 이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2년 1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성전 건축이 재건이 돼서 성전 건축이 반쯤 지어졌을 때쯤입니다. 아직 완공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 척척척 일이 진척이 돼서 성전 건축이 한 반쯤 진행되고 있을 그 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이것이 척척 쌓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건물이 외형을 갖춰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기대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고, 또 바로 그때 이때와 맞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 근신인데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게 뭐죠?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금식. 그래서 이 본문은 금식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이번 5월에도 울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생뚱맞게 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이 거의 이제 막 잘 지어지고 있고 척척척 지어지고 있는 이때에 모든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하필 이때에 왜 질문을 하느냐는 거죠. 성경을 그냥 대충 보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죠. 왜 그랬는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아주 치욕적인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치욕적인 아주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네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4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하나 둘씩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5월에 예루살렘의 도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예,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7월에 대대적인 살육 사건이 벌어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육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10월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되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죠.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금식하는 거였어요. 이날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 이날 먹을 수가 없다. 이날 우리는 웃을 수 없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1년에 네 번을 금식 기간으로 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정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1년에 네 번 이렇게 치욕적인 슬픔을 겪었던 나를 기념하여서 네 번 금식하겠다.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서 오랜 해 동안에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성전이 지어져 가고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때에 이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월을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서 5월을 이야기합니다. 5월. 5월은 어느 때입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울며 금식하던 때예요. 5월이. 그런데 5월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성전이 지어가는데 뭐 이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뻐해야 될 때지 울며 금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계속해온 금식이 이제는 그들에게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미도 상실되었고 사라져버린 거죠. 본래 처음 먹었던 순수한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슬픔의 치욕적인 일을 겪었던 것을 그냥 잊지 않으리라 꼭 기억하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날을 지켜왔는데 이때쯤 되니까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주의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느낌을 잘 가지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5월과 7월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5월은 성전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때를 기억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때고, 7월은 대대적인 살육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살육을 당하던 정말 슬픔이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5월과 7월을 얘기한 거예요. 본래 4월도 있고 10월도 있는데 네 번의 금식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두 번만 얘기한 거는 5월과 7월 얘기한 것은 그냥 70년 동안 계속 지켜온 금식 기간인 것을 상징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냐? 반복합니다. 반복이라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재미있게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거죠. 먹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이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동기다 이런 거예요. 동기. 무엇 때문에 먹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금식했느냐, 무엇 때문에 먹었느냐, 그 동기,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식, 외형적인 것, 습관적인 것, 늘 해오던 것을 한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해놓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도 귀한 일이고 안 먹는 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는 것도 주님 제가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제가 주의 일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면 먹어도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먹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굶주려 있으니까 제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건강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또 막 바꿔서 반대로 먹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는 것도 주님 저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먹는 즐거움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심히 두렵사오니 그래서 제가 먹는 즐거움을 내려놓고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저 외형에 치우친 신앙의 스타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심히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처음 가졌던 동기나 목적은 다 사라지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어떤 것에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알기 위해서 반복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입니까?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분란을 일으키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나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혹 내 자존심 아닙니까? 내 고집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탄식하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는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기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한 요지는 뭐냐면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의 성읍들의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한대요. 특히 여기 남방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남방은 어떤 곳입니까? 네게브 지역에 있는 사막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사막으로 다 온 투성이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순종할 때에 그곳이 평온히 거주하는 곳이 된대요. 놀라운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무겁고 짊어지기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가 무엇이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징계는 또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해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9절에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돼 있습니다. 중요하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진실한 재판입니다. 진실한 재판의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공평과 의입니다. 진실한 재판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의롭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공평과 의죠. 또 인애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애와 긍휼,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는 강한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뭐냐면 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랍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대개 금식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그저 금식의 유익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다 끊어놓고 풀어낸다 라고 얘기하는 유익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결국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대체 금식을 왜 할까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릴까요? 도대체 왜 기도를 할까요? 도대체 왜 말씀을 들을까요? 금식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다툼이 그치지 않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 금식은 뭐하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혹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닐까요? 혹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닐까요? 혹 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닐까요? 혹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금식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만약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만약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본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왜 읽어요? 왜 읽죠? 영적 갈급함을 느껴서 영적 양식을 취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네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금식을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을 중단하고서라도 간절히 주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기에, 그래서 그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왜 듣습니까? 내가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형편찮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런데 대부분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읽었다면, 금식을 했다면, 설교를 들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하는데 왜 전혀 우리는 그 삶이 없는 것일까요? 금식을 하면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도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까요? 그렇게 현차는 말씀이 내게 여전히 주어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도 금식만 합니다. 그런데도 설교만 듣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함이고 금식을 하는 것을 불쌍한 이웃을 끌어안고 더 사랑하기 위함이고 말씀의 교훈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이 혹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 과거에 얼마나 쓰디쓴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명확하고 분명하게 회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엄중히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겸허하게 들어야 합니다.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려버리진 않았는지, 듣지 않으려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진 않았는지, 아니 혹 내 마음은 이제 금강석까지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제 교만이 완전히 내 모습을 가두고 있진 않은지. 이들의 특징은 불순종, 불일치, 불신앙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졌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회상시킬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기대는 뭐냐면, 그럼에도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일치하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 하나라도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데 우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저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는 수요 예배 드렸다. 나는 주일 예배 드렸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안 하든 난 관심 없다. 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내 관심은 너희들이 제대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을 말씀에 성실하게 적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한 줄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애써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사느냐. 나는 내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